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Though Satan should buffet, though trial should come, let this blessed assurance control that Christ has regarded my helpless estate and has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in on the lip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학개서입니다.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살고 계시던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 것에 누인 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때 율법 선생 몇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율법 선생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네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으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하기 쉬우냐? 사람의 아들에게는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다. 그들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님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 가서 성경에서 나오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아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저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어 깁는 사람이 없다. 새로 된 천 조각이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많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새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쓸 수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떤 회당장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가셨다. 마침 그때 12회 동안 심하게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다가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이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기운을 내어라.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그 순간 여자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셔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이 딸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신 뒤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곳곳으로 널리 퍼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은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의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자 두 사람은 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두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이르셨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두 사람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두 사람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웅성거렸다. 이스라엘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또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삶에 시달려 지쳐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할 사람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께 당신의 추수밭으로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 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님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학개서 제2장 그해 일곱째 달, 그달 20일에 학개의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다가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르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다가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뭍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포화가 이르러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계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받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계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계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스무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열 섬밖에 먹고 두었고 쉰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스무 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수르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수르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소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그것이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한 결과를 할지라도 생명을 지탱할 힘이 더 이상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은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것도 다윗처럼 곤고한 가운데 드려지는 이러한 고백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를 가진 자들로서 다윗처럼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 메마른 광야가 된 현실에서 다윗의 신앙적 고백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 위안을 얻고 세임을 얻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한 갈증은 육신의 것보다도 영혼의 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시편 42편 2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143편 6절과 같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 이러한 인생의 단면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영혼의 갈증이 얼마나 절실하고 다급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갈증의 시달림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갈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삼복더위에 저는 훈련소를 들어가서 복중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된 갈증,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갈증은 바로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증은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타들어가는 영혼의 곤고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참담함을 갈증이라는 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갈증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해결책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호소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신약의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성전의 향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런 성전의 향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무한히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누구나가 다 갖는 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2절입니다. 영육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전 인격체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보호와 도움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어디에서 있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언제나 견디기 어려운 고독과 지친 인생의 상황을 묘사할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415장 1절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재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찬양하고 있습니다. 364장 2절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역시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2절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감격하고 끝난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하등에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누고 그 감격을 가지고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고 거룩한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이 비로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인자는 하나님 만남으로 얻어지는 각양 은혜나 또는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편 36편 7,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오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는 목숨을 포함한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지속적인 사랑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낫다는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쫓겨가는 참담한 상황에서도 바울임에서 자신을 연하여 저주하는 시므이의 저주를 웃으며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 달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사무엘하 16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4절이죠. 찬양과 기도가 평생 동안 지속되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6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신하는 한 아무리 험한 인생도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나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인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늘 보면 8절이죠. 세 번째로는 결국 승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7절 말씀 중심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했는데 물론 이것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회고를 하는 모습이죠. 찬송가 419장 1절에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러한 고백은 시편 도처에 나타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17편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라이다. 36편 7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시편 61편 4절이죠.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라니. 시편 91편 4절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보호처는 예수도의 십자가로 통한 은혜의 사죄의 약속입니다. 여기에만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고 보호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음미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설픈 신앙의 사람은 늘 받을 은혜만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인이 환난을 만났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곧 불신의 소치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26절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칠 때 주님께서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 불쌍한 사람이죠. 어디서 어느 시간이나 하나님을 늘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유로운 듯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자는 사실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자인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역대상 제29장에 다음과 같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유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으며 그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정된 초점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과하신 것이다. 필터링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죄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병과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 후 바로 왕의 신하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는 2년이나 요셉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후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요셉의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던 사람 요셉의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고통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보고 계시니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